시장 경제 바로 알기. 국가 대신 인민들을 먹여 살린 장마당의 힘. 인민들이 스스로 개척한 시장 경제의 비밀을 경제학 박사 김정우가 풀어드립니다.
시장 경제 바로 알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정우 교수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엔 이 경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오늘은 이 시장 경제가 인류 발전에 미치는 그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네, 네.
첫 시간을 통해서 이미 간단하게 좀 살펴본 적도 있는데요. 네. 인류의 발전, 뭐 결국 시장 경제 발전 때문에 가능해졌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예,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인류가 처음 시작한 건 뭐 당연히 이제 원시 부족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원시 부족들은 자기들끼리만 삽니다.
네.
자기들끼리 자급자족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라고 하는 게 보통 보면 50명 내지 150명 정도의 집단입니다. 그 집단끼리 배타적이죠. 그야말로 그 사람들은 우리 민족끼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만 서로 뭐 공동 생산하고 공동으로 그러니까 밥도 같이 하고 뭐 같이 나눠 먹고 사냥도 같이 하고 고기도 같이 나눠 먹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옆에 부족하고는 그거는 적입니다.
네.
그래서 원시 부족들은 늘 전쟁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몇몇 부족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평화적인 이제 그런 부족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옆에 하고 전쟁을 하기보다 서로 뭐 나누는 거예요. 서로 이제 뭘 교환하는 거지. 자, 우리가 돼지 한 마리 줄 테니까 너희들은 말이지 거기 저기 너희 농사 지은 거 뭐 좀 우리한테 좀 줘. 뭐 이렇게 이제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한테는 남는 것, 자기한테는 필요 없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필요 없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걸 서로 이제 필요한 사람끼리 교환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예전보다 좋아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차츰차츰 이 부족 간의 거래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렇게 거래를 시작한 부족들은 그 이전에 비해서 조금 조금씩 이제 풍요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네.
또 이제 그렇게 거래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통합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조그마한 부족에서 둘이 서로 막 이제 하다가 보니까 야, 우리 같이 살자. 뭐 이렇게 가지고 이제 그 하나의 더 큰 집단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가고 그러면서 시장이 커지니까 거기 이제 전문적인 소위 전문가들도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직업이라고 하는 게 또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네.
거고.
결국 네.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듣다 보니까요.
네.
이제 부족과 부족 간에
네.
이전에는 이제 전쟁을 이제 자기네끼리 말하자면 국민 네. 얘기에서 전쟁이지
네. 네.
싸움을 통해서 뺏어오는 방법으로 했는데
그렇죠.
뺏어오는 방법보다는 서로가 괴롤해서 없는 거를 주고 바꾸고
예.
하는 거가 훨씬 더 좋아졌다.
그렇죠.
이게 예. 이제 국가 간끼리 보면은요.
네.
옛날에 뭐
네.
2차 대전까지만 해도 네.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그렇죠.
부족 간 전쟁 통화도
예. 맞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제 하됐는데
예.
이제는 아, 이것보다는 서로 예. 물물 교환이나 혹은 이 모든
예.
이 고래를 통해서 서로가 해서 같이 발전하는 게 낫겠다 해서
예.
지금의 단계가 이제 와
맞습니다.
있다고 저는 생각됐거든요.
저보다 훨씬 설명을 잘하셨네요.
아니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에 있어서는 이제 전쟁보다는
네.
한데 이제 북한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예. 옛날은 이제
예.
침략을 해서 식민지를 만들었지만
네.
이제는 침략을 안 한다.
네.
경제적으로 싹 예속시켜서
예.
이게 신식민지다.
네.
아주 그럴듯하게 예. 포장을 딱 했거든요.
뭐 굳이 뭐 그렇게 말하자면 뭐 그럴 수도 그런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보면요. 미국이 한국의 식민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한국 물건 얼마나 많이 사갑니까?
그래.
그러면 미국이 한국 식민지다. 또 한국의 자동차 회사가 미국 가가지고 공장 만들어가지고서 거기서 미국에 팔잖아요.
네.
그건 진짜 미국 그러니까 거기는 진짜 한국 식민지예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참 여기 와서 제가 느끼는 게
네.
아, 이제 점이야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그 선전하는
네.
사람들이
네.
아주 묘하게 참 어떻게 그렇게 잘 됐다가 쏙쏙 들어가게 맞춰놨는지
남한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서 여기 와서 아
예.
이건 아닌데.
예.
또 처음에는 아, 그게 말이 맞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네. 본질을 알고 네. 기대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 보니까 네. 아주 허황한 이런 그렇죠. 어떻게 그래도 그걸 겠다가 여기다 겠다 쏙쏙 이렇게 들어맞춰 놓으면서 네. 신식민주 소리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죠. 그게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그럴듯하게 맞았어요. 모양이 네. 비슷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자본이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다 외국 걸 들여다 쓰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실력을 이제 늘린 건데 지금 와서 보면
그렇죠.
그 당시에는 모든 게 예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던 거죠.
그럼요. 네. 지금도요. 네. 북한에서는 뭐 한 100명이 나가서 하루 종일 조개를 네. 캐서요. 네. 그걸 이제 일본 상선에다가 딱 실어 놓으면요. 네. 뭐 컬러 네. TV 네. 한 두석대 딱.
네.
북한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얘기하거든요. 네. 우리는 뭐 이거는 뭐 셋다 죽어도 네. 일본 따라갈 수가 없다. 왜? 네. 계속 그 1차, 그 네. 1차 상품만 어쨌든 간에 그거 네. 뭐 그러든가 뭐 네. 아, 땅 속에 있는 광석을 캐다 팔고
네.
하면 그게 다시 넘어가서 거기서 가공해가지고 네. 다시 또 2차, 3차 생산물이 그렇죠. 넘어오면 그걸 네. 몇십 배, 몇백 배 주고 사는 셈이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상당히 허탈해하면서 네. 기술을 발전시켜야 되겠는데 한데 네. 제가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게 그거거든요. 네. 한국도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럼요. 심했죠.
네. 네. 그런 걸 들여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기술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아주 절박함.
네.
그게 묻어나면서 여기서는 교육열이 불타올랐고 네. 또 자기 자식들을 공부시켰고 네. 끝내는 지금 일본도 결국 와서는 따라잡지 않았으니까.
예,
IT 산업 면에서는.
예, TV 보면 예전 같으면요. TV나 반도체나 무슨 뭐 휴대전화나 뭐 이런 것들이 한국 기업이 소니보다 더 좋은 걸 만들어내는 건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 먹고 시작해서 한 10년? 10년 만에 바뀐 거예요. 소니보다 더 좋아진 거죠, 지금은.
네. 제가 여기 처음에 오니까 네. 난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다 뭐 TV, 냉장고, 세탁기가 다 네. 일본산만 있을 줄 알았어요.
네.
다 국산 건 거예요.
예.
깜짝 놀란 게 그거거든요.
예.
이게 뭐지?
네.
우리가 북한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것만큼 그 발전을 예. 줬다는 게 그것도 또 지금 뭐 삼성, LG, 네. 뭐 대우를 비롯해가지고 뭐 당 쟁쟁한 기업들이 뭐 일본의 소니, 산요, 네. 히다치 뭐 그걸 다 안 부르고 지금
중소기업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중소기업들 중에 그런 것들도 많은데 재미난 이야기가 그 코끼리 밥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본의 조지루시라고 해가지고 코끼리 그려진 밥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돈 좀 있는 아주머니들이 일본 놀러 갔다 오면 또는 남편 뭐 출장 가면 따라가가지고 꼭 들고 오는 게 코끼리 밥통이었어요. 밥솥을 하나씩 다 들고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중국 조선족들이 예. 여기에서 갈 때는 예. 다른 건 하나도 안 가져가도 예. 한국의 쿠쿠 밥솥은 다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그 저 LG가 이제 외환위기 때 거의 망하고 흔들흔들 막 그러는 상황에서 그 밥솥을 포기한 거예요. 밥솥을 포기하니까 LG에다가 밥솥을 그 공급하고 있던 그 중소기업이 큰일 났거든요. 뭐 살아나야겠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변신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기술 개발하고 막 그래서 대단한 밥솥을 만들어낸 게 그게 쿠쿠입니다.
아, 그게 쿠쿠군요.
예. 그래서 이제는 세계적인 그런 밥솥이 된 거죠.
뭐 밥솥 하면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네. 한국의 쿠쿠 밥솥 다 합니다.
일본 사람들도 그걸 사갑니다, 이제는.
네. 네. 뭐 꽤 구골계 지금도 많이 어려 얘기했네요. 네. 그렇다면 뭐 유럽의 중세 네. 해당하는 이 네. 천년가량이 이제 사회 발전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네. 암흑시대라고 이제 불리지도 않습니까?
네.
불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것도 뭐 시장 경제와 연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 유럽의 중세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하고 직접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로마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로마 시대 말기에 가게 되면요. 이제 가격 규제를 심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제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지방에서 농사 지은 그러니까 그 당시 말로 라티푼디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대규모 농장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농장들이 그 로마 시대 전성기 때에서는 거기서 생산된 농산물이 로마로 수도로 다 이제 이렇게 왔거든요.
네.
근데 그게 중단되는 사태가 이제 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그 그러니까 유럽 각지에 있는 그 라티푼디움이라고 하는 대규모 농장들이 이제 자급자족 체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 자급자족 체제로 전환하고 또 그 저 도시들 간의 교통이 끊기고 그러면서 이제 중세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러니까 다 이제 고립된 상태가 되는 거죠. 각각이 다 고립된 상태가 되고 그러면서 그 로마 시대의 거대한 그 유럽 전역이 다 연결되어 있던 그런 시장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급자족이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궁핍해져요.
네.
시장이 줄어들게 되니까 생산 규모도 줄어들고 다 그러면서 굶는 사람들이 나오고 굶어 죽고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이제 그렇게 되죠. 예. 그거를 우리는 이제 중세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상당히 발달해 있던 시장 경제가 거기서 완전히 죽어버리는 이제 그런
그러면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네. 아메리카에 있는 거 지금 뭐 네. 인디언들이나 또 남평,
예.
남태평양 원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지금 수천 년 동안 발전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네.
것도 뭐 비슷한 이유라고 봐야 되겠나요?
그렇죠. 대개는 그게 자급자족적이고 네. 또 매우 억압적인 그런 이 정권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지금 뭐 중남미에 그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데가 잉카 제국 아니겠어요?
네네.
잉카 제국 들어보셨잖아요. 그 잉카 제국이나 마야 제국이나 그런 데들이 굉장히 억압적인 정권이었어요. 심지어는 그게 이제 정복 정권인데 네. 그 옆에 있는 부족들을 다 가가지고선 정복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는 노비로 삼고
네.
그걸 노예로 삼고 그러면서 정말 잔인한 짓을 했죠. 그걸 그 사람들을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선 심장을 그대로 꺼냈어요.
아?
산 채로 그냥 심장을 꺼냈죠. 그리고 그 그림들이 아직도 그 지금 피라밋
네네.
남 그 중남미에 있는 그 잉카 제국 유적들에 보면 그런 그림들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굉장히 억압적인 정권이었고 그러니까 뭐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정권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무슨 시장 경제가 일어난다 이런 건 없는 거죠.
아,
다 왕 명령에 따라서 모든 게 그냥 일사불란하게 일어나는 그런 시스템. 지금 북한하고 좀 비슷한 시스템들인 거죠.
네. 결국 뭐 서로 이제 경쟁하면서 서로 이제 겨루를 하면서
네.
이렇게 하지 않고 폭압적이고 억압적인 정권이 잉카 제국이나 뭐 마야 제국도 다 순식간에 그런, 뭐
예, 그렇습니다.
다 네.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스페인한테 다 망했죠. 네.
아, 스페인한테 망했네.
예, 스페인한테 망했죠. 왜냐하면 거기서 그렇게 폭압적이다 보니까
발전을 하진 못하고
예, 그냥 자기들끼리는 전쟁을 해가지고 강자가 있지만 밖에서 그 시장 경제를 통해 가지고 강해진 그 나라들 하고는 비교의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러고 보면 지금 북한의 네. 정권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아주 상당히 예. 뭐 거의 똑같네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뭐 누가 네.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고 이러는데
네.
밖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 도토리 키댁인 거죠. 그래서 그 피사로라고 하는 스페인 그 이 장교가
네.
몇백 명 데려와가지고 그냥 다 싹 쓸어버립니다.
예. 발전해주니까 아무래도 총도
있고 말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완전 신이 내려온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신이 아. 내려온 줄 알았습니다.
아 그래서 자기는 멸망은 뭐 예. 당연한 거다 하면서 죽어
예. 하늘에서 누가 내려온 거라고 생각한 거죠.
예. 네. 그렇다면요, 이 오랜 기간 정체 상태 놓여 있던 이제 네. 유럽이요.
예.
이 영국에 있었던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서
네.
비약적인 발전을 한 거나
네.
또 반대로 세계 중심이라고 이제 자처하던 중국이
예.
서구 열강에 의해서 뒤처지고
네.
식민지 위기까지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요.
네. 이것도 아무래도 시장경제 발전과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그럼요. 이게 사실은 중국이 자기 스스로를 중화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명나라 이전까지 원나라 때까지는 칭기스칸의 그 나라 말이죠. 그 원나라 때까지는 진짜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경제사학자들이 추정한 바에 의하면 명나라 이전에는 중국이 전 세계 생산의 절반까지도 차지했다라고 추정할 정도로 아무튼 정말 대단한 나라였고 또 세계 모든 기술은 다 거기에 들어와 있었고 세계 모든 문화가 사실은 다 거기 있었고 그 서양에서는 로마라고 하는 데가 있었지만 로마보다도 더 대단한 데가 사실은 중국이었다 이렇게 네. 보고 있거든요.
네. 시장 경제가 인류 경제 발전에 미친 영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중국이 왜 서양에 뒤처지게 됐는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경제 바로 알기 시간에 남선연세대학교 대학원 김종호 교수님이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